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오늘도 새벽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 속에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삶의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 원하고, 주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기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42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면, 당시 온 세상에 기근이 들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되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 10명을 식량을 사러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은 당시 식량을 많이 비축해 놓은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도착하여 애굽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지만, 애굽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 요셉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들인 것을 곧 알아보지만 모른 채 하고,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인 후에 이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이들 가운데 하나를 볼모로 잡아두고 이들에게 식량을 팔아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1절서부터 15절에는 야곱의 열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서부터 34절에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부 1절서부터 15절 말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난에 처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보인 다른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환난에 처한 야곱과 야곱 아들들의 다른 반응.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큰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듯이 다시 애굽에 가서 애굽 총리로부터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야곱과 열한 아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열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더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다시 애굽 총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과 5절에서 유다가 두 번이나 말했듯이 애굽 총리는 분명히 엄중히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물론 베냐민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이르면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요셉은 잃었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자녀를 잃는 것이 야곱에게는 더큰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에 직면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근원적으로 다른 것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유다가 대표합니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지금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다시 얘기해서 베냐민의 안전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이 돌아오는 것은 내가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고 맹세합니다. 물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므온이 그들의 뜻에 반해서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데도 애굽 총리가 베냐민도 잡아놓으면 자신들은 속수무책인데도 자신들에게는 애굽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어떤 힘도 없는데도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이다 하고 헛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더 나아가서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것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유다가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말씀을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여기 as for me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for me 앞에 as for someone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나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내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as for me. 나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As for me. 나의 몫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야곱은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은 막상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야곱은 또한 여호와는 전능자이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한나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시요, 유일한 전능자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 늘 믿었기에 14절의 고백을 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과 달라서 하나님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잃게 하시면은 나는 잃으리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두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나의 가족이 위기에 처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의미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유다와 같이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마치 역사를 주관하는 자인 양, 권능자인 양 착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의 지혜를 주고받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경험을 근거로 당신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권면해야 됩니다. 누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위기에 처했건, 공부하다가 위기에 처했건, 무엇을 하다가 위기에 처했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권면은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를 선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두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 모두 야곱의 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이거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따라서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뭐를 해서 5년 후에 무엇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신 것을 100%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운전자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오늘이나 내일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고 합니다. 물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겸손하게 주의 뜻이면, 다시 얘기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일단 살고 봐야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 사람들답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평소에 새벽 제단을 찾지 못했더라도 이때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요, 유일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고 이제는 유다와 같이 살지 말고 야곱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경험과 강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가 나의 자산이요 성공의 비결이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